19세기 중엽에 미국에 헨리 월드 비처라는 그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도 유명한 설교자였고요. 또 이분의 누이 동생은 그 미국 노예의 그 생활을 적은 유명한 소설 그 Uncle Tom's Cabin이라는 책을 지은 스토우 부인이 바로 이 헨리 월드 비처 목사님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분의 설교가 그 뭐 화려하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뭐 요사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막 위로를 주는 그런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플레인한 설교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헨리 월드 비처 목사님이 아니라 그 게스트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처 목사님이 아니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로 오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남아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습관을 쫓아서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고요. 스스로의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는지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대부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 그게 정답이죠 사실은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성도님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고 11절로는 본문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번 주일이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겠지? 그리고 열망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이 없네. 늦는다니까요, 두 번째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거하는 성도를 만나기 위한 열망이 남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도 간절히 만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는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과 오늘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뭐 팔라고 그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요즘도 가끔 있지만 제가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주일날 예배와 교제 이외에 다른 이유로 교인들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러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의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됐고요. 봉사센터도 됐고요. 직업발전센터도 됐고요. 복덕방 등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주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걸 팔기 위해서 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등등등 다른 이유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자리도 얻고 정보도 나누고 어떤 분들은 다단계 사업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개모임까지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케 한다는 말,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든든히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만날 때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있는 신앙도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정보세요잖아요. 빨리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 문화를 보여주는 TV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피폐되고 세속하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직접 간접적으로 유혹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서로 세워져가는,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요, 영적 가족이 된 우리들입니다. 신앙이 연약하다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정말 여린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을 그 여린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을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통해 그들을 경고케 하기 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은사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이란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모르는 그런 어떤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로마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체험했던 은사, 그 은사로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뭐 가르침, 방언, 방언 통역, 편변, 뭐 독신, 은사, 예언, 섬기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전도, 사랑 등등등 수많은 은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장 12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한다고요? 세우려 함이니라. 이런 은사를 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그 뭔지도 모르고요.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은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거나 상처를 주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일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에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등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부부는요,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두 부부가. 그러니까 싸웠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 교회 안 나오시면 아, 또 싸우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또한 여러분 부모도 부부가 서로 있으면 부부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미쳤지 왜 저런 사람을 내가 눈이 삐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이유가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11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재주나 이런 걸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워줘야 한다는 만남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 성도의 관계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친해서 그냥 나랑 좀 잘 맞아서 만난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견고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한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위로입니다. 성도는 서로 만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성도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곳에서 가정에서나 그 교회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허물과 단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막 들춰내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여러분 흠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감싸해주고 치료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열 가지 좋은 것을 얘기해도 한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것만 기억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된 모습보다 못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해야 될 부분 세워줘야 될 부분을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 칼럼니스트로 오랫동안 칼럼을 썼던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칼럼을 쓰셨는데 이 칼럼에서 다섯 가지 그들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득을 얻겠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 평안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공통점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칼럼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단점만 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아니함을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뭔 위로가 필요할까? 바알같이 위대한 사람이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아홉 가지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한 가지 잘못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실망하세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만 실망하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홉 가지 잘하면 그거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90점이잖아요, 여러분. 꼭 100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아마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기도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멘.
월요일 새벽을 깨우며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마음이 하루 종일 편치 못했습니다. 뭐 핑계하는 핑계를 대자면 토요일 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알람을 전부 다 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켜는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새벽에 깨긴 깼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권사님한테 죄송한 문자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새벽 기도 나 안 나간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새벽기도도 빠진 목사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면 제가 얼마나 더 죄송하고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우리 황권사님한테 전화로 물어보시고 막 걱정하셨다는 얘기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편하지 못한 가운데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제가 얼마나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3시 50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알람도 안 울렸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실수하는 것, 너무 그것을 붙들고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슬픈 일 당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피도 눈물도 뭐 찔러도 뭐 피도 안 나오실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주어야 되고요.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그걸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기억 안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억 방식이 이러신 것입니다.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한 태도가 그래야 합니다. 잘해준 것, 좋은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틀린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오늘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보듬어주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보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세 친구들이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왜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습니까? 욥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었습니다. 자식도 죽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이 네 명의 중에 세 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죄졌지? 죄졌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빨리 회개하라고 욥에게 다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윽박지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한 거인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자신을 헤아려보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얼마나 정말 못 당할 대접을 받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을 다시 보듬어줬어요.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를 살려둔 게 야곱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우리를 못 죽인 거다. 이제는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보듬어줍니까? 당신이 잘못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더 좋은 일, 더 큰 일 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셉의 위로와 같은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 위로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깁니다. 안 좋게는 마약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잊으려고 잠시의 위로를 받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더 안 좋은 구덩이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참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전서 4장 18절에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힘없고 능력없고 건강없고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 위로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정말 만족하고 세워지고 위로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세워주시고요,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맥을 보시면 이것은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에 대한 것을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맥도날드의 창업주의 미망인인 조한 크록이라는 사람이 그 살베이션 아미에 돈을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를 기부했냐면 $1.5 billion 기부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한국 돈은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1.5 billion예요. 그거를 살베이션 아미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날 만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1.5 billion을 기부를 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값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단체에게 돈을 그렇게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값진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매일 나오는 천국신문이 있다면 이런 기사가 날 겁니다. 오늘 믿음장로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잔치가 열릴 거라는 기사가 열리는 겁니다. 아마 그게 더 값진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최대의 사랑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럽거나 가치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도 그런 똑같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아이를 돌보든 사업을 하든 뭐 쇼핑을 하러 가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대인관계의 이유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을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액이란 말과 클레시스라는 두 단어의 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액이란 말이 들어가는 말은 보면 무조건 바깥입니다. 아웃이에요. 액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그 모임이 목적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냥 서로 좋아서, 그냥 서로 수다 떨기 위해서, 그냥 친해서 그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 되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냥 건물에 매주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어떤 교회라고 말은 못 드려요. 혹시 그럴까 봐. 어떤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에 모여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고요. 이분들은 모이셔가지고 그들의 사명이 골프를 치기 위한 교제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무조건 다 3, 4, 5 모여가지고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교회 간판에서 교회를 이름을 띄워버리셨대요. 이게 올랜도에 있는 올랜도 무슨 장로교회인데 올랜도 장로하고 교회를 떼어버린 거예요. 처음 몇 주는 교인들이 그것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간판에 교회 그게 떨어진 거 아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거 내가 뛴 거라고. 그러니까 왜 뛰셨냐고. 이게 교회냐고. 교인들한테 말씀하셨더니 교인들이 와 화가 막 난 거예요.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셨답니다. 그 이유를 들은 교인들이 회개하고요. 그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여러분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다른 이유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경고케 하고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같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이는 이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는 순간 우리는 믿음 장로 클럽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엔 장로도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 클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겠죠.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또 교회의 중직자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 모입니다. 누구 때문에 모입니까? 주님 때문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만나야 되고 보아야 합니까? 서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요.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여러분 찾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먹고 즐기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만 그것이 목적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시간에 주여 외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